히브리서 8번 메시지.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높이 들리신 예수.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높이 들리신 예수님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의 나의 눌림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2장의 이 다섯 가지 중점들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다른 어느 장이나 어느 부분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은 아주 짧은 장인데도 우리는 여기에서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높이 들리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치시고 얻으신 이 다섯 가지 중점들을 이 장에서는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그 밖에 다른 서신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주님은 이 장에 포함되어 있는 중점들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네 번째 메시지에서 히브리서 1장이 그리스도를 많은 단계로, 즉 영원전 창조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심,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왕국, 그리고 영원 미래에 대하여 계시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장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영원전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장에 나타난 순서는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또한 원칙에 있어 이와 동일합니다. 그 어떤 장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 다섯 가지 중점들을 우리에게 이처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모든 사실들이 특별하고도 특이하게 계시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중점들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육신이 되심, 자녀들과 함께 혈육의 몸이 되심.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님에게서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악한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옳기는 하지만 너무나 얕은 것입니다. 학식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낮고 목적 없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만 하류층의 사람들만이 그런 낮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복음이 원래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의 혈육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목적은 자녀들의 혈육에 동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빌린다면 이것은 매우 철학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복음은 철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복음이 매우 깊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1920년대 주님께서는 많은 선교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중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생각이 깊은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역시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다 높은 방법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젊은 중국 청년들은 중국의 철학적인 사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복음을 우리의 인간의 관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철학에 근거를 두고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뛰어난 철학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만 생각이 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거나 표면적이거나 낮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깊고 살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철학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높은 복음을 전파한 결과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 교수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얕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도 높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구상을 가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타락되고 죄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모든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으므로 함께 우리의 본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관념은 높고도 깊은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구주시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혈육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우리와 다른 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그는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있는 상당수의 학자들이 바로 이 한 사상에 의해서 확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가장 깊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되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감싸는 천사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본성, 혈육을 입으셨습니다. 이 생각은 틀림없이 상식 있는 사람들을 확신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감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혈육에 동참하셨다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높은 관념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으심이요 가장 깊은 사상이자 가장 높은 철학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을 크리스마스와 연관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중국에 가서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마스를 말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와 사탕으로 가득 찬 양말들, 산타클로스 등은 너무나 얕고 낮고 유치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교도의 신앙이요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언급하신 누룩으로서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여자, 곧 카톨릭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 같은 복음에 확신을 갖겠습니까? 당신은 길거리에 있는 불쌍한 어린이들에게는 확신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을 확신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높은 복음을 낮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높은 구원을 체험하고 생각 깊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로 즉시 확신을 얻게 할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에게 표면적이고 부정확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성육신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은 누구입니까? 말씀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깊고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육신이 되셨습니까? 다만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혈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심으로 그는 우리의 수준에 속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수준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본성에 동참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대학생들이 들어야 할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복음으로 매일 밤 그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과 학생들은 낮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을 낮고 이기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목적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기업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가 사람이 되셨음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파했을 때 어떤 교수들과 학생들은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사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으며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우주는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복음의 가장 높은 전파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심으로 함께 우리와 같은 혈육과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 안에 있으므로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그의 동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동정하려면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과 같은 수준에 같은 환경에 있지 않다면 나는 당신을 동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과 똑같이 된다면 나는 당신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모든 일에 있어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동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 만유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 어렸을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수차례 거듭 들어왔지만 그가 만유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 곧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도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동물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 당신의 귀에는 아주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2장 9절에 대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본다면 거기에서 만유란 단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만유를 위해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유와 화목해 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만유를 화목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는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산 피조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구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방주는 그리스도의 사진이요 모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도 깊어서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고 깊은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만유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유를 포함하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심.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죄값을 치렀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달래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화해시키다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가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패하여졌습니다. 그는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 아래 있지 않으며 죄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비록 우주 안에는 사망과 죄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만유를 포함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에서 끝났습니다. 당신의 느낌에 주의하지 마십시오. 사망과 죄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느낌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느낌을 믿으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합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상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사망은 패하여졌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멸하심. 사망과 죄 이외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 즉 마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말하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무것도 없게 하다, 효력을 상실하게 하다, 처리하다, 폐하다, 삭제하다, 버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예뱀이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해 한 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육신을 입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단을 제하고 그를 무로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제하여졌고 끝났습니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마귀가 멸망했다고 할 수 있는가?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마귀의 머리가 상했고 멸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느낌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요 우리에게 물려준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추용해야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심.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고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안에 매어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는 사망이 끝났고 죄도 끝났고 마귀도 끝났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종노릇도 다 끝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눈이 열려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사망, 죄, 마귀, 죽음에 대한 공포, 종노릇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참으로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 이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있어 가장 의미 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없었으므로 사단이 그들의 마음 속에 부활은 미신적이라는 신신학적 관념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1936년에 나는 중국의 한 유명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초청되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수의 집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어느 총명한 학생이 내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부활은 미신적이라고밖에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활을 흔히 볼 수 있는 자연현상에서 지적해냈습니다. 그 교수의 집에는 많은 창문들이 있는데 그 창으로 밀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저 밭을 보십시오. 저기에서 자라고 있는 밀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저 밀밭 안에 있는 부활을 볼 수 없습니까? 그 씨는 땅에 뿌려지고 죽어서 결국에는 밀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당신은 매일 어디서나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 껍질이 깨어지고 난 뒤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의 철학적인 생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그다지 명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나에게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 씨가 죽고 또다시 자라나는 것이 부활의 모양이라고 말했음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 젊은이는 구원을 받았으며 오늘 그는 대만에서 지도적인 동역자입니다. 낮은 복음 전파는 그렇게 생각이 깊은 대학생에게 확신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을 낳으심.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많은 형제들을 낳았음을 가리킵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켰으며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고 또한 그의 많은 형제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고 자람으로 많은 밀알들인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미리요 우리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태어난 많은 미랄들이며 또한 그의 많은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신 후 곧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에게 선포하심.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을 낳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이름입니다. 아버지란 생명의 근원과 만유의 유래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역시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아버지는 근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맏아들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곧 많은 아들들이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가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함.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에게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교회 안에서 찬양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곧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의 형제들이고 단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주님의 부활로 나온 교회인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그의 형제들은 함께 모였으며 주님은 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모임은 오순절날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에는 교회가 확장된 것이고 교회의 첫 번째 모임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심.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그의 신성을 나타내심에 있어서뿐 아니라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원수로서 승천하시어 하나님이 계신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앞장선 선봉으로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 가운데 계신 이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심.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습니다. 영광은 그의 신성의 광채를, 존귀는 그의 품성의 가치를, 위엄은 그의 위치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가시관을 씌워 조롱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가시면류관을 쓴 주님을 보았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그분을 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이십니다. 높이 들리심.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승천은 높이 들리심입니다. 땅에 속한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올라간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후 하나님은 그를 높이사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하여 하신 일과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잃었으나 시편 8편의 예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잃었던 것을 회복합니다. 바로 그 권위가 이제 둘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첫사람 안에 있습니까? 둘째 사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첫사람 안에 태어났지만 둘째 사람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안에서 태어나 아담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람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얻었습니다. 둘째 사람은 영광을 얻었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으며 첫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만물 위에 계심. 높이 들리심으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한 가지 일, 즉 간교한 사단과 그의 모든 대적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 모든 부분, 즉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높이 들리심을 전통적인 그런 낮은 관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높은 관념으로 보는 것입니다.